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깨어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옵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성경책을 읽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교훈을 얻고 그것이 다 우리의 성화에 유익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알며 또 의지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따라가는데 다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은 부족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항상 주옵시며 주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이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상을 당한 가정에도 인자를 베푸셔서 모든 어려운 시대에 장래의 절차도 선히 지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41장 말씀 1절 2절 봅시다.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본문의 악어라는 원어 리웨야산이라고 하는 리웨야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래나 악어 같은 큰 바다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권위 있는 사전들 BDB 사전이나 KB 사전이라는 권위 있는 사전들의 그런 설명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원어의 글자대로 리브웨야산이라는 말을 영어식으로 리바이어선이라고 그렇게 다 옛날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들이 번역을 합니다. 리바이어선 그렇게 읽습니다. 사람이 낚시로 악어나 고래를 낚거나 끈으로 그 혀를 매거나 줄로 그 코를 꿰거나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는 것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3절 계속 보십시다.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악어는 몸체의 길이가 보통 3, 4m 정도이며 몸체의 무게는 200 내지 250kg 정도라고 합니다. 꽤 큰 짐승이지요. 악어의 화석은 예전에 15m 정도의 악어도 있었음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큰 악어도 있는데 요즘 악어들이 3, 4m 정도가 보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청색 고래, 고래 중에서 가장 큰 청색 고래라고 하는 블루 웨일이라고 하는 웨일이랑 웨일이라고 하는 고래를 블루 웨일, 청색 고래는 바다 짐승 중에서 가장 큰 짐승으로서 길이가 30m 정도까지 자라고 무게는 200톤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200톤, 200톤. 옛날에 제가 쓴 이게 강에서의 착각을 해서 200톤을 2000kg 그랬는데 2000kg 하면 2톤밖에 안 되는데 1톤이 1000kg이니까 200톤 그러면은 20만 킬로그램인가 그렇게 되죠. 엄청 큰 거죠. 200톤 이상이 되는 큰 바다 짐승입니다. 어떻게 이런 큰 바다 짐승들이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며 유순한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사람과 계약을 맺고 영영이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새를 놀리듯이 새 앞에서 짹짹하고 우리도 새 소리를 내면서 새랑 그렇게 좀 말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딸들을 위해 그것을 줄에 메어 두겠습니까? 애기들이 마치 그런 뭐 목에다가 줄을 하나 매서 내가 끌고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죠. 6절 보십시다. 어찌 어부의 때가 어부의 동료들이죠. 어부의 때, 어부의 동료들이 그것으로 상품을 삼고 상고들 가운데, 상고들, 상인들 말이죠. 상인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네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찌른다. 그게 자연스러운 번역이지만은 원어의 뜻은 영어 성경들은 채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창살, 창이나 작살 하나 정도 갖고 찌른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개로 막 찔러가지고 채우듯이 여러 개 작살로 여러 개의 창으로 찌른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가죽을 창으로 가죽을 채우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채울 수 있겠느냐. 언어의 뜻은 그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들도 한결같이 채운다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혹은 엎드러지지 않겠느냐. 예, 엎드러진다는 단어입니다. 어부들이 그것을 잡아 시장에 팔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작살로 그 가죽에 채우고 창으로 그 머리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잡으려 손을 대어도 그것이 대들까 봐 놀라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는 소망은 헛될 것이며 그것을 보기만 해도 엎드러지고 말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혹은 나보다 앞서 행하여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악어나 고래도 제어하고 이길 용맹이 있는 자가 없거든 하물며 그런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창조자가 누구며 창조자가 어떠하며 피조물인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어나 고래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자이십니다. 그는 홀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땅 위에나 하늘에나 바다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생물들의 소유자요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자 그가 소유자요 창조자 그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자였습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까? 그 창조자 앞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2절 계속 보십시다. 내가 악어의 지체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악어의 이를 언급하십니다.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비늘도 마치 갑옷처럼 아주 악어의 그 피부가 그렇게 생겼지.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테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네, 눈을 감았다가 열면 아주 그것도 장관이죠.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 없고 뭉키다. 그런 말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그 힘이 그 목에 뭉키였고 그냥 그 목에 있고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힘이 그 목에 있고 두려움이 그 앞에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이 악어의 마음은 참 강하다. 보통 짐승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아주 위협하면은 움츠리기도 하는데 악어는 암만 그래도 꿈쩍도 안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말이죠.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창황은 당황한다 그런 뜻입니다. 창황하며 혹은 당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또 악어 혹은 고래의 구조와 움직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운 이, 견고한 비늘, 그것의 재채기, 그 눈꺼풀, 그 입과 코의 숨결, 그 목의 힘, 그 견고한 살, 돌 같고 맷돌 아래짝같이 단단한 그 마음을 언급하십니다. 또 그는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 당황하며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27절 계속 보십시다.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스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살은 화살을 말하는 거죠. 화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와륵은 기와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와륵 날카로운 기와 조각 같으니 진을 위해 타작 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그것이 진흙 위로 다 이렇게 기어가면은 그 밑에가 마치 기와 조각으로 다 자취를 만들듯이 남는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이 바다 짐승은 철을 지푸라기 같이, 철은 얼마나 강한 그런 쇠붙인데 그 철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고 또 화살이나 물맷돌도 겨같이 여기고 겨가 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여기고 몽둥이도 검불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기와 조각 같아 진을 위해 타작기계 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31절 마저 보십시다. 깊은 물로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런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며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자, 그것은 깊은 물을 끓는 솥의 물 같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시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므로 바닷물이 백발 같다 묘사를 하나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것을 두려움 없이 보며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됩니다. 본장에 우리가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다시 보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옳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심과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바르게 알고 겸손히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유일한 창조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관리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경외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을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참된 경외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악어나 고래보다 이 바다 짐승 큰 바다 짐승보다 더 크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그 바다 짐승을 보고 와 엄청 크다 그거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러죠. 그걸 어디다가 예, 동물원에 갖다 놓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는 어떠냐 너는 그것도 감당 못하면서 그것을 지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죠. 창조자께서는 피조물보다 그 존재와 지혜와 위엄과 능력이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고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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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조금 묵상하고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조금 읽으면서 와 하나님은 크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 아닌가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이고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 노래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고 또 그 모든 계명에 겸손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창조자께서 내가 네게 이렇게 명한다 이렇게 살거라 하시면 아멘 하고 엎드려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조자 앞에 우리가 감히 대들겠습니까? 창조자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겠습니까? 무시하면 자기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다. 셋째로 우리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라도 지금 욥기의 주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것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런데 너 욥 너는 고난을 당한다고 나한테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묻는 것이죠. 까닭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대항하는 일을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잘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가 공의롭고 지혜롭고 지선하는 지극히 선한 것인 줄을 알고 겸손히 묵묵히 그 섭리에 복종하는 자세가 합당하다 그거를 욥기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러한 지식,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범사에 불평하지요. 예. 이름은 이래서 불평하고 저름은 저래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섭리의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지식, 이 믿음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가 기뻐할 것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크고 지금도 섭리자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범사에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현실 속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불평스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그랬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바른 태도이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이다. 그것을 욥기는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거대한 바다 짐승보다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시고 크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현실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낙망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묵묵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오직 의탁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며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땅에 산즉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일하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어 오너라 하고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의 품에 즉시 안기며 깨어 영광의 세계를 보며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하실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사오니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